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지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란 연속극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한글 창제를 둘러싼 암투와 세종대왕의 고뇌를 실감나게 묘사해서 이곳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글 창제에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지만 세종대왕은 천문학과 과학 발전에도 힘써서 조선을 과학왕국, 시계왕국으로 이끌었는데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시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422년 세종 4년 정월 초하루 소복차림의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창덕궁 인정전에 모였다.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계기일식을 관측하고 해가 빨리 나오길 기원하는 구시기를 올리기 위해서였는데 예정된 시간이 됐지만 하늘은 여전히 훤했고 15분이 지나서야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했다.
네, 세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건은 세종의 왕위까지 위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 태양은 군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진다는 건 큰일이었고요. 그래서 일식이 있는 날이면 임금이 몸소 소복을 입고 나와서 의식을 치르곤 했는데요. 예정된 시간에 일식이 시작되지 않자 중신들 사이에서 하늘이 주상을 거부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계기일식 시간을 예측했던 서운관의 담당 관리는 곤장형에 처해졌는데요. 당시 시간 관측이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는 모든 그 왕조, 그 제왕들은 하늘을 보면서 그 천상의 그 천체의 운행을 살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달력이라든가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그 제왕의 아주 큰 의무고 그것이 자기 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성적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라든가 계절, 절기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야 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곤장을 맞은 서운관 관리 이천봉은 좀 억울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선은 중국에서 만든 역법에 따라서 달의 운행과 위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중국보다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의 계기일식은 더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세종은 조선에 맞는 기준을 만들라고 명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천문서적인 칠정산 내외편이 나왔습니다. 세종은 또 간이대란 종합천문대를 세우고요. 그 주변에 많은 천문기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천문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던 세종 덕분에 당시 조선은 시계 왕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시각을 알리는 사람이 잘못 알리게 되면 중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장영실에게 명하여 시각을 알리는 일을 맡길 15인형을 나무로 만들었으니 이에 시각에 따라 스스로 알림으로 사람의 힘이 들지 않았다.
1434년 세종 16년에 장영실이 주도해서 제작한 자격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격루는 자동으로 시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달린 물시계였습니다. 다시 이용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물의 흐름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파수와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받는 그 원통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수수호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장치로 되어서 물이 차면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잣대에 눈금이 있는데 그 잣대가 올라오면서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격루는 이 시계가 잣대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 박목이라고 하는 나무판으로 만든 그것에 25개의 구슬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서 그 구슬을 하나씩 이렇게 닫히게 되면 구슬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 자격 장치가 있어서 자동 물시계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하나하나 구슬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단종 때 고장난 뒤로 사용이 중지됐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종 때 다시 제작된 것이 지금 서울 덕수궁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자동 15 장치는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용삼 교수에 따르면 자격루는 경전법에 따라서 하룻밤을 25개로 쪼개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하던 시간이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서로 좀 다른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 밤 시간을 우리가 5으로 나눠서 5경으로 2경, 3경, 4경, 5경. 그럼 3경이 되면은 가장 심야가 되는 거죠. 또 경 사이를 5으로 나눠서 1점, 2점, 3점 하니까 하룻밤을 25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구슬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자동 장치에 의해서 경도 알려주고 점도 알려주는 그런 시계인데요. 이게 매일 밤, 밤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겠죠. 겨울에는 길고 여름에는 짧아진단 말이에요. 절기에 맞춰서 그 구슬의 간격이 틀린 방목을 사용하게 되니까 1년 동안의 밤 시간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 사람들은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고 또 해가 뜨면 나와서 일했는데요. 그런 생활 리듬에 맞게 계절에 따라서 종이 울리는 시간 간격을 조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격루는 주로 밤 시간을 위한 시계였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낮 시간에는 어떤 시계를 사용했을까요?
청동을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솥과 같다. 지름에 둥근 송곳을 설치해서 북에서 남으로 마주대하게 했으며 움푹 패인 곳에서 휘어서 돌게 했고 점을 깨알같이 찍었는데 그 속에 돌을 새겨서 반주천을 그렸다.
네, 세종실록에 나오는 앙부일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앙부일구는 절기를 알려주는 달력의 역할과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의 기능을 겸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두 개 만들게 했는데요. 지금의 서울 광화문 네거리와 종묘 앞쪽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입니다.
그 오목해 시계를 보면은 태양의 운행을 반사를 시킨 거죠. 하늘의 운행을 그대로 오목해 시계 속에. 그래서 보면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각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 태양의 고도가 하지와 동지 이렇게 지나면서 고도가 바뀌어지는데 그 시계를 보면은 그런 절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앙부일구를 보면은 거기에 방위도 알 수 있고 해가 절기마다 뜨는 방향, 지는 방향, 낮 시간, 밤 시간 길이 아주 다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현주일구라든가 많은 소형 시계들이 또 제작이 됐어요.
하지만 한민족의 역사에서 시계가 등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장 오래된 그 시계 유물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해시계 파편이 그 신라 한 6, 7세기경의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헌 기록을 보면은 그 삼국사기에 신라 성덕왕 17년이면 718년인데 그때 물시계를 만들어서 그 물시계인 그 누각이라고 하는데 누각전에 그것을 관리하는 누각박사가 6명이 있었고 또 사라고 하는 직원이 1명 이렇게 관원이 시간을 관리하고 국가에서 공적인 시계를 사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또한 고려시대에도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없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1398년 태조 7년에 경루란 국가표준 물시계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세종 때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정교한 시계가 나온 겁니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 세종 때의 시계라든가 천문 관련된 그런 기기들이 다 보면 그 계시기로서 정밀하고 정교하게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도 물론 많은 시계나 관측 기기들이 있었겠지만 이 조선에 와서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모방을 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아주 소형이고 휴대가 간편하고 그리고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세종 때 많은 천문 기기나 시계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631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들여왔습니다. 자명종과 같은 서양의 시계도 이때 조선에 소개가 됐는데요. 자명종은 신기한 물건이었지만 조선의 시간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활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효종 때 송이영이 서양의 자명종 방식을 도입한 혼천시계를 만들었는데요. 혼천시계는 하늘을 살피기 위해서 중국에서 발명한 혼천이와 시계를 결합한 기구로서 앞서 세종 때도 제작됐었습니다.
조선 효종 때 송이영은 서양의 그 자명종 시계 추를 두 개를 달아서 추의 동력에 의하고 진자가 움직이는 기계시계의 형태로 그러니까 서양의 방법 또 우리의 전통적인 혼천시계의 그런 방법들을 합쳐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 구슬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시간을 자명종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시폐가 작용루처럼 시간을 알려주게 되고 또 세종 때에 만들었던 혼이혼상갑처럼 혼천이가 운행을 해서 지금 태양의 위치가 하늘에서 어디에 있고 또 달의 위상이 보름달이냐 초승달이냐 그런 실시간으로 모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진자시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7세기 중반이 넘어서의 일인데요. 같은 시기에 이미 조선에서도 진자를 이용한 시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서양의 자명종과 동양의 혼천이를 결합한 독특한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자랑해도 좋을 만한 한민족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유물입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조선시대 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